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사우디 고위 당국자들과 시리아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사우디 방문은 유엔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단체 간 실질적인 협상 재개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반정부 단체 측 고위 협상위원회는 그러나 오는 14일 제네바 회담에 복귀할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정부의 휴전협정 위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의 사우디 방문 중 예멘 사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사우디에 이어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외무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함께 영내 문제와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대한 순찰을 위해 일본에서 5대의 항공기를 대여키로 한 필리핀 정부의 방침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어제 필리핀의 행동이 만일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니기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일본에서 들여올 TC-90 훈련용 항공기 5대가 남중국해 내 필리핀 영토에 대한 해상 순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조성한 여러 인공섬에 미사일과 전투기를 배치한 중국에 맞서 공군과 해군 현대화를 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가담한 해외 전사들의 신상 정보 등이 담긴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어제 전직 ISIL 요원으로 알려진 인물로부터 입수했다는 수십만 건의 자료가 담긴 전자문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들에는 ISIL 요원과 해외 전사, 동조자 등 2만 2천여 명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시리아 언론들은 해당 파일에 51개국 출신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의회에서 오늘 실시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명한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미얀마 하원은 오늘 실시된 투표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추천한 틴저 후보가 군부의 통합단결발전당이 추천한 사이마칸 후보를 274대 29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상원에서도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소수민족 배려 차원에서 추천한 헨리 벤티유 후보가 통합단결발전당 후보인 킨 아웅민트 후보를 148대 14로 꺾고 상원 추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틴저 후보는 이에 따라 대통령 본선거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헨리 벤티유 후보와 군부가 추천한 인사가 각각 부통령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미얀마의 대통령 본선거는 다음 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슬람 극진주의와 외교 정책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내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상당수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인을 증오하고 있다며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기 위해 중동에 미군 3만 명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이슬람 급진주의 문제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급진적이지 않은 온건파 이슬람 교도들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도 무역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관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지나친 단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수십만 건의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톰 프리든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지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푸에르토리코를 제1순위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한 프리든 소장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푸에르토리코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든 소장은 특히 푸에르토리코 여성들이 우려된다며 반드시 피임 도구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구의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요. 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요. 쓰레기를 잘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일본 연구진이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에 새로운 대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고분자 연구소 요시다 쇼스케 박사팀이요. 이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를 먹는 신종 세균, 이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전 세계 과학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세균은요. 이 플라스틱 용기를 환경적으로 온순한 물질로 분해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진이 플라스틱 조각 250개를 수집하고 이 쓰레기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들을 발견했는데요. 이 미생물 가운데 이 플라스틱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걸 분류해서 실험을 하고 살펴봤더니 이 세균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더라는 겁니다. 이 점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균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분해 속도가 지금은 상당히 느리지만은요. 추가로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고무된 분위기이긴 한데요. 실제로 광범위하게 플라스틱 쓰레기에 적용한다는 생각은 아직 이르지만 미래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7도에 구름 잔뜩 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3월 12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막다가 밤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황해도는 구름 많고 낮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로보가 부릅니다. I'd love you to want me 들어보시죠.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I about fell out of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I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but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Love me to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it be. You told yourself years ago you'd never let your feelings show. The obligation that you made for the title that they gave. Baby, I'd love.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But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s.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외교 정책에 관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을 맞아서 각지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고요.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애틀란틱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년간의 외교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오바마 정부가요 시리아 사태 해결과 또 ISIL 대응 격퇴를 위한 노력에서도 현재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조해왔죠.
그렇습니다. 비단 시리아 사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또 최근에 남중국해 갈등 등의 문제에서도요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을 강조해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어제 인터뷰에서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문제까지 미국이 모두 해결하려 한다든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바마 정부가요 시리아 사태 등에서 협력을 강조하고 또 독자적인 행동을 주저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최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도 일제히 그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을 때
네.
군사 개입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결정에 관해 설명을 했는데요. 군사 개입으로 아사드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아사드 정권이 살아남는다면 미국을 물리쳤다고 주장하고 특히 유엔의 지지가 없는 개입은 향후 불법적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는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에 대한 군사적 제재에 끝까지 반대했었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가요 중동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미국 내에서도요 여전히 이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죠. 하지만 미군은 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면서도 대규모 지상병력은 보내지 않는다는 그런 오바마 정부에서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사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기존 정책은 다양한 문제들을 결국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방식은 미국이 직접 위협을 받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잘못된 선택에 덫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요. 오바마 정부의 이 리비아 가다피 정권의 전복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게 과연 옳았냐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서도 버니 샌더스 후보가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이 후보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판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인터뷰에서 리비아가 여전히 문제이지만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비아는 독재자 가다피가 추출된 후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ISIL이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세력을 넓히면서 우려를 갖게 하고 있죠.
네. 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또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도 진행 중인 문제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밝혔습니까?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장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친러 세력에 대한 제재를 가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현실적인 입장을 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어제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미국이 또다시 전쟁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결국은 모호한 부분이 남는다면서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임을 덧붙였는데요.
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결정한 데 대해서 외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안녕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또 중국과의 민감한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평화로운 성장을 계속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나누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협력자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데도 미국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11일 오늘이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일본 각지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죠.
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와 아키히토 일왕 부부 또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도쿄 국립극장에서 동일본 대지진 5주년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네.
이 2시 30분부터 행사를 시작한 이유는 2시 46분이 바로 지진이 발생한 시각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1분 동안 묵념을 하고 또 아베 총리와 아키히토 일왕 등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또 도쿄 외에도요. 일본 대지진 때 이 쓰나미 등으로 피해가 특히 컸던 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 등 이 동부 현들에서도 추모 행사가 별도로 열렸습니다.
네. 당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이 일본 혼슈 동부 해안을 강타했고요. 이어진 거대한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진과 쓰나미로 15,800명이 숨지고요. 2,600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
또 재난 이후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사 또 자살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사망자까지 합치면 총 2만 명이 넘는 희생이 발생한 큰 재난이었습니다.
네, 재산 피해도 상당히 컸죠.
네, 지진과 쓰나미로 항구가 파괴되고 또 건물이 붕괴되고 이 엄청난 규모의 농지가 침수됐습니다. 경제활동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쳤고요. 일본 정부는 총 재산 피해 규모를 1490억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올해 국가 예산의 1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네. 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피해 농지 2만 1,500헥타르 중에 74%가 복구됐고요.
네.
피해를 본 319개의 어항 중에도 73%만 기능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아직도 상당 부분이 복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죠. 한편 지진으로 발생한 난민 중에 17만 4천 명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추가 피해 복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죠?
네, 오늘 이 앞으로 5년간 미화 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흥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이미 투입한 금액도 2,200억 달러니까 합치면은 2,800억 달러의 이제 복구 지원금이 되는 셈인데요.
네.
아베 총리는 지진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관련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네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정부 관료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 내 계속된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중국의 비판적인 인사들이 이유 없이 실종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중국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은 인권 침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요,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떤 소식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어젯밤에 열린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 상원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한 법안이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다는 소식. 또 오늘 낸시 레이건 여사의 장례식이 거행된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플로리다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네.
자, 이를 앞두고 수요일 9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어제는 공화당 차례였죠.
네, 맞습니다. 역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CNN 방송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이렇게 남아있는 후보 4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자, 이번이 벌써 12번째죠.
네.
네. 지난주에 열린 11번째 토론회 때는 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 공격이 난무했었는데요.
네.
어제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보다가 이 공화당 토론회가 맞나 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네.
이 큰 소리를 내거나 다른 후보가 말하는 중에 마구 끼어드는 일이 없었고요. 일단 거침없는 막말로 유명한 트럼프 후보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 트럼프 후보는 앞서 누구보다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답게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어제 차분한 오조로 이 토론회에 임했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루비오 후보 역시 이날 토론회에 앞서서 최근에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한 걸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후보들이 한결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정책 토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다음 주 화요일에 플로리다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죠.
네.
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하고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선거가 열리는데요. 이날 또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어제 토론회가 중요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후보에게 매우 중요한 토론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루비오 후보는 외교 정책 면에서 이 트럼프 후보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후보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미국을 증오한다면서 이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 ISIL 격퇴를 위해서 중동의 지상군 3만 명을 파병하는 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모두 미국인을 증오한다는 뜻이냐 이런 질문을 토론회에서 받았습니다. 트럼프 후보하고 루비오 후보가 어제 주고받은 말 잠시 들어보시죠.
I don't want to be so politically correct. I like to solve problems. We have a serious, serious problem of hate.
I'm not interested in being politically correct. I'm interested in being correct. And in order to be correct on this issue, here's the bottom.
트럼프 후보는 정치적으로 옳은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많은 이슬람 교도가 미국을 증오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루비오 후보는 자신은 정치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실제로 옳은 말을 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루비오 후보는 ISIL과 싸우려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루비오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는 쿠바계 미국인인데요. 네. 어제 토론회가 열린 플로리다주는 이 쿠바계 이민자가 많이 사는 곳이죠.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쿠바 관계가 완화되고 있고요. 또 이달 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쿠바 문제도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쿠바와 좀 더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루비오 후보와 크루즈 후보는 최근 그 미국과 쿠바 관계 개선 움직임을 행정부에 쿠바 관계 개선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쿠바계 이민자들 가운데는 이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루비오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Cuba has free elections. Cuba stops putting people in jail for speaking out. Cuba has freedom of the press. Cuba takes all of those fugitives.
네, 쿠바가 자유 선거를 실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사람을 투옥하는 행위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 관계 개선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선 결과를 보면은요. 트럼프 후보가 선두주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네.
또 테드 크루즈 후보가 그 뒤를 추격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어제 크루즈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크루즈 후보는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해왔는데요. 어제도 그 점을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과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I'm fed up with the corruption in Washington. But if you have a candidate who has been funding liberal Democrats and funding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네. 크루즈 후보는 워싱턴의 기성 정치 세력에 신물이 난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 정치인들과 이 워싱턴 기성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후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또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 나라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계획도 비판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 크루즈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가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자신과 트럼프 후보 두 사람뿐이란 건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가 나온다면 중재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후보를 확보한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오하이오주에서도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바로 이 존 케이식 후보가 주지사로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케이식 주지사가 이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후보 사퇴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1월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오하이오에서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식 주지사는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이 하원 군사위원회와 주지사를 지낸 경력 등 이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미국 외교 전문가들 가운데 55% 이상이 자신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0% 지지율을 얻으면서 24%를 얻은 루비오 후보를 크게 따돌렸는데요.
네.
오하이오주에서도 이 트럼프 후보가 41% 지지를 얻으면서 35%를 얻은 케이식 주지사를 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이 플로리다 주에서 최근 들어서 트럼프 후보와 루비오 후보 간의 격차가 점점 줄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 어제 나온 서포트 대학교 여론조사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유니비전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각각 9%포인트, 이 7%포인트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미국 연방 상원이요. 마약 중독 치료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인데요.
네. 연방 상원이 어제 이 종합 중독 회복 법안을 94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이 반대한 의원은 공화당 소속인 벤 세스 의원 한 명뿐이었는데요.
네.
세스 의원은 연방 정부가 마약 퇴치 문제를 다루는 게 최선인지 모르겠다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모처럼 뜻을 같이 했는데요.
네.
어떤 법안인지 내용부터 좀 알아보죠.
네, 진통제나 헤로인 같은 약물에 중독되는 것을 막고 또 이미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인데요. 이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럽 포트만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인 법안입니다.
네, 이렇게 연방의회가 손을 걷고 나설 정도라면은 이런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의사한테 처방받은 진통제나 이 불법 마약인 헤로인 과용으로 인해서 사망 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를 보면 지난 2014년에 처방 진통제와 헤로인으로 인한 죽음이 이 건수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령 헤로인 중독 사망 같은 경우에는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이 발생 건수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도요. 일정 정도 마약 성분이 있어서 많이 복용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는 의사가 처방해줘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과용하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 최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처방 진통제를 구입해서 이를 과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종합중독 회복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처방 진통제를 불법으로 입수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처방약 감시 체제를 개선하고요. 또 약물 과용을 치료하는 약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은 또 이 마약 사용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하고요. 관련 기관들이 약물 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마약 거래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 중독 예방 그리고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도요. 최근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었죠.
맞습니다. 지난달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11억 달러 예산을 추가해 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새로 추가되는 예산의 반은 치료 시설을 지원하는 데 쓰고 이 나머지는 중독 예방, 불법 약물 단속 그리고 약물 중독제 보급에 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진통제하고 마약 중독 문제는요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몇 차례 언급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각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있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에 이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멕시코 국경지대의 경비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헤로인의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법안이 법으로 발효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하원에서 같은 법안이 나와야 하고요.
네.
또 뭐 대통령 서명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요. 언제 하원이 관련 법안을 다룰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측 대변인은 하원에서 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또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체적으로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 지난 일요일 6일이었죠. 낸시 레이건 여사의 타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 장례식이 오늘 거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낸시 레이건 여사는 40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의 부인인데요. 지난 일요일에 심장 관련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향년 94세였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늘 금요일 6일 오전 11시에 이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네.
낸시 레이건 여사는 도서관 부지에 잠들어 있는 레이건 전 대통령 옆에 묻히게 되는데요.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에 숨졌습니다.
네. 오늘 장례식에 누가 참석하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뭐 가족, 친지를 비롯해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못하지만 미셸 오바마 여사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잘린 카터 여사, 또 전 퍼스트 레이디이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뭐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네.
이 많은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장례식 참석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장례식 조사는 레이건 대통령 부부의 두 자녀 패티 데이비스 씨와 로널드 프리스콧 레이건 씨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장례식은 초청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앞서서 레이건 여사의 관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안치됐는데요. 많은 참배객이 다녀갔다고요?
네,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거의 5천 명에 달하는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네. 자, 이 레이건 여사라고 하면은요, 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이 컸던 퍼스트 레이디로 꼽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낸시 레이건 여사는 남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할리우드 배우 출신인데요.
네.
이 남편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 그러니까 배우 생활을 할 때부터 아주 열성적으로 남편을 보호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하루 일정이나 대통령이 만날 사람 등을 관리하는 등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네.
또 퍼스트 레이디 시절에는 대대적으로 마약 퇴치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또 남편이 퇴임 후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뒤로는 이 병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낸시 레이건 여사가 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재정의한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지미 클리프가 부릅니다. She's a Woman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참사 5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본 사상 초유의 지진과 쓰나미, 지진 해일로 순식간에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끔찍한 재난이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일본 사상 최악의 자연재난,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인근 바다 밑에서 규모 9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순간 최고 높이 40m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쓰나미, 지진 해일을 일으키면서 일본 동북부 해안가로 접근했습니다. 지진이 만들어낸 해일, 쓰나미가 검은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집과 차, 배, 건물,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 그대로 그냥 쓸어가 버리는 모습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쓰나미가 훑고 간 도시들은 마치 전쟁에서 폭격을 맞은 도시처럼 처참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이 끔찍한 자연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만 6천 명에 달했고요. 실종자도 2,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을 잃고 피난 생활하는 이재민이 18만 명에 달합니다. 재산 피해도 엄청나서 피해 규모가 1,5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일본의 올해 국가 예산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열도의 동북부 지역을 강타해서 이 동북부의 일본말인 도호쿠 대지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재앙,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지진의 진앙이 일본 열도의 동북부 인근 해저였기 때문에 이 동북부 지방의 피해가 컸는데요. 쓰나미의 직격탄을 받은 곳은 동북부에 있는 후쿠시마와 이와떼, 미야기 등 3개 현이었습니다. 이 쓰나미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미야기 현이었는데요. 하지만 후쿠시마 현의 피해는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단지에는 모두 6개의 원자로가 있었는데요. 이 쓰나미로 전원이 중단되면서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 장치가 작동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 이 3개의 원자로가 차례로 거대한 구름 기둥을 일으키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한 도쿄 전력 직원들 덕분에 닷새 만에 전력 복구 작업이 완료되고요. 사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방사능 누출 문제였습니다.
방사능 누출, 기한이 따로 없는 재앙.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제 원전 사고 기준으로 7등급에 해당합니다. 이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이 7등급이었죠. 일본 당국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고장난 냉각장치 대신에 원자로를 식히느라 이 바닷물을 끌어다 썼는데요. 이게 누출되면서 방사능 위험이 제기됐고요. 실제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 요오드, 세슘, 바륨, 세륨 같은 아주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원전이 있는 부지에서는 핵무기 연료에 쓰이는 플루토늄까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에너지와 위험성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원전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급기야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아베 정권 들어서 지난해 규슈현에 있는 센다이 원전을 시작으로 다시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동일본 대지진의 후유증.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피해 복구 작업은 상당히 이뤄졌습니다. 피해 농지의 4분의 3이 복구됐고요. 항구도 4분의 3 정도는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또 전체 기업의 60%가량이 대지진 발생 이전의 매출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30%는 여전히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현의 경우 특히 이 방사능 위험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더 애를 먹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현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딸기 재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진 때문에 손님의 절반을 잃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 규격에 맞는 제품만 출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서는 지금도 매일 400톤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염수는 훼손된 원자로 건물 안으로 지하수가 들어가서 방사성 물질과 섞이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본 정부와 도쿄 측이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오염수 발생을 완전히 없애거나 바다로 유출되는 걸 막을 만한 특별한 대응책이 없어서 여전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all through the cracks. Fall through the crack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Alice, did you drop off my dress at the dry cleaners?
Oh, right. Sorry. I was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dropping off your dress at the dry cleaners fell through the cracks.
Oh, don't worry. I'll go tomorrow.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Alice, did you drop off my dress at the dry cleaners? Alice, 세탁소에 내 드레스 맡겼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lice는 Oh, right. 아, 맞아. Sorry, I was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dropping off your dress at the dry cleaners fell through the cracks.
미안해.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세탁소에 네 치마를 맡겨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말했는데요.
Oh, don't worry. I'll go tomorrow.
아유, 걱정 마. 내일 내가 가면 돼. 라고요.
Now keep today's phrase, fall through the cracks,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Alice, did you drop off my dress at the dry cleaners?
Oh, right. Sorry. I was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dropping off your dress at the dry cleaners fell through the cracks.
Oh, don't worry. I'll go tomorrow. Today's phrase is fall, F-A-L-L, fall through the cracks, C-R-A-C-K-S, cracks. Fall through the cracks. This phrase is used to say that something has been neglected or has gone unnoticed. So when something falls through the cracks, it is simply forgotten or overlooked. Fall through the cracks를 직역하면 갈라진 틈새로 떨어지다, 빠지다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잊어버리다, 알아차리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는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세탁소에 제 치마를 맡겨야 하는 걸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Sorry, I was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dropping off your dress at the dry cleaners fell through the cracks. 네, 이렇게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all through the cracks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ust not fall through the cracks는 이 중요한 임무는 절대로 빠뜨려선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important that no homeless person falls through the cracks는 노숙자들이 무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lice, did you drop off my dress at the dry cleaners?
Oh, right. Sorry. I was busy doing something else that dropping off your dress at the dry cleaners fell through the cracks.
Oh, don't worry. I'll go tomorrow. Let's review. When something falls through the cracks, it is forgotten or overlooked. Fall through the cracks. Fall through the cracks. 지금까지 English with UA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볼튼이 부르는 A Time for Letting Go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times you find out what you wanted isn't really what you need. And the dream and all its promise is never meant. Your hope and aspiration won't make it like it was. You believe the pain will never pass. Believe me, in time it doe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5년 3월 11일 오늘,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영국 에어셔 지방의 로흐필드에서 태어난 플레밍은 런던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학교를 거쳐 런던 대학 내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이후 1928년 플레밍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스럼의 원인인 포도 모양의 병균을 배양하던 많은 접시 가운데 유독 한 배양 접시에서만 세균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He saw that the bacteria surrounding the mold had died off, which led him to speculate the mold was producing a substance that was
플레밍은 곧 푸른 곰팡이가 병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을 페니실린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페니실린은 이후 종기나 상처의 치료는 물론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병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1945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85년 3월 11일 오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됩니다. 1931년 소련 남서부에 있는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법대에 들어가고 그의 공산당원이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지역 당위원회에 제1석에 선출된 이래 여러 요직을 거치며 눈부신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어 1985년 3월 10일 콘스탄틴 체르넨코 서기장이 사망하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것입니다. 당시 소련은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와 관료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소련에는 시장경제가 도입됐고 언론의 자유도 신장됐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미국과 함께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과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조인하기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1990년 동유럽에 팽배했던 냉전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